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고, 눈에 보는 것 온전히 보지 못하고 살아왔고,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평생에 그렇게 죄만 짓다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각자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 값없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이름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위에 주님 머리로 계신 교회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마디와 힘줄로 늘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에 저희들 메마른 인생이 있어도, 너무나 혹독한 열풍이 불어와도 오직 주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 견디어낼 수 있다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피치 못할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오늘 이 자리에 부어주실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병중에 있는 분, 여러 가지 육신의 공고한 형편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음에는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하며 주님 말씀을 들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이기며 살다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한 그날 기쁨으로 주님 뵙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낯설고 오직 주님 이름 아니면 평생 가보지 않을 그곳에 복음 하나 들고 나가 계신 주님의 자녀들, 선교사님들, 그 가족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도울 수 없는 것 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에 멸망으로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차부터 5차 수수양회 끝날 때까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남겨진 6차와 7차 수양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널리 널리 드러나게 되어서 초대되어 온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저희들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입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를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 7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계 수양회가 매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감하고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1년 365일 중에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말고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계 수양회를 가보면 그 수많은 얼굴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이 무더위에 모여있는지 알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런 놀라운 일은, 이런 기이한 일은 아마 보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매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올해는 여섯 차례에 걸친 설치 봉사가 있었습니다. 깊은 곳을 메우고 높은 곳을 깎아내는 마음으로 그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적하게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매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얼굴과 이름 알 수 없지만 내 앞에 그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아내는 고통과 힘듦을 견뎌낸 분들이 반드시 헤아릴 수 없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기에 교회에서 할당된 봉사 인원을 채우기 위해 그곳에 간 게 아니라 온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기 위해 다녀오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 몸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인생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무엇이라 외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읽은 이 6절에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우리가 무엇이라 외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27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배나 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은 거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각자의 뛰어나고 아름답고 흥황한 것들, 그러한 것들 의지하고 그러한 것들 붙잡으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외치는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잠잠히 할 수 없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외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는 것,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 때문에 우리를 멸시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휘 말라질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아무 소망 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참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믿고 있는 우리가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 믿고 있는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그 믿고 있는 우리가 앉아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매년 하계 수양에 너무나 무더울 거 알고 있지만 매년 100년 만에 처음 오는 더위다, 올해는 101년 만인지 111년 만인지 그럽니다. 작년에 틀림없이 올해 숫자에서 하나 뺀 그 더위만큼 더웠다 말할 겁니다. 내년에는 올해 말한 그 숫자에서 더해서 102년 만에, 112년 만에 찾아온 더위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인생은 너무나 메마르지만, 인생은 너무나 혹독하지만, 인생은 너무나 갈라지는 광야와 같지만 우리는 앉아있거나 잠잠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차까지 4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석하셨고 수천의 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06년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을 개발하고 선별하고 뽑아서 러시아에 있는 로켓을 타고 달나라까지 보냈던 그러한 국가적인 행사가 TV에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름 벌써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왜요? 생명책이 없는 이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이름은 이소연 씨였습니다. 여자분이셨습니다. 2006년도 불과 몇 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구 바깥에 달나라에 갔다 오신 분입니다. 얼마 들은지 아십니까? 약 310억 그때 당시에. 한 명이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달나라 갔다 오는데 310억 들었습니다. 그 이소연 씨께서 입고 있는 옷이 약 5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극고온, 극저온을 견뎌낼 수 있는 우주복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 기억나시는 거지 무슨 의미 있습니까? 5억 원짜리 옷 입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천 원 티셔츠를 입고 있는 봉사하는 형제들, 오늘도 지금 이 봉사자 티셔츠 입고 있는 형제들이 눈에 띕니다. 5억 원의 옷보다 훨씬 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310억을 들여서 달나라 한 사람 다녀왔습니다. 310억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아무도 그 돈 아깝다 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달나라 가는데 한 명 다녀오는데 310억이 들었습니다. 하계 수양회 때마다 수천의 영혼이 천국 간다 고백하고 손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소망관 이렇게 큰 걸 왜 짓냐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계 수양회 몇십억 들여서 매년 왜 이렇게 하냐고. 내 어머님이, 내 아이가, 내 하나밖에 없는 누이가,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해 어느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310억 들여 달나라 갔다 오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데 한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겨우 그 하계 수양의 몇십억을, 겨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돈으로, 물론 그 돈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땀방울, 여러분들의 헌신은 빠져있는 실제적인 지출되는 비용만 아마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금액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회비와 수양회장 내에서 사용되는 금액만 수십억이지 아마 오고 가는 경비와 준비하는 설치봉사의 모든 거를 경비로 다 계산한다면 아마 듣자마자 놀랄만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한 사람 달나라 갔다 오는 것보단 적은 돈입니다. 그분이 달나라 갔다 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랑 의미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소연 씨 그분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름이 기억되고 그 사람 개인 중에 영광일지 모르지만 다 잊혀지는 겁니다. 불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 유익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도 진행되어져 있고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6차가 시작될 이 하계 수양회, 우리가 만약에 지불할 수 있다면, 310억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지불하지 말아야 됩니까? 너무나 큰 돈이니까 아꼈다가 다른 데 써야 됩니까? 아닐 겁니다. 내 부모님이 오래 참석하신다면, 내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그 수십 년 동안 거절하다가 이번 한 번만 오기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 든다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 해만 안 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천추의 한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무가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걸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인생 중에 무익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외치지 못할 겁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가족들, 나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 나보다 육신의 형편이 형통한 분들, 그러한 분들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보다 가진 거 많고, 나보다 배운 거 많고, 나보다 형편 형통하고 있으니 세상 그렇게 누릴 거 많은데 내가 괜히 귀한 시간 뺏어서 수양회장 전도집회 데려가는구나, 그렇게 자괴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눈치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구나. 그걸 알고 있는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마르지 않는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이 세상 메마른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만이 외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그 수양회를, 모든 전도 집회를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고, 그 3박 4일이, 그 한 달이 내 2018년 365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며칠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작년 2017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며칠 언제셨습니까? 저는 주저할 수 없이, 고민할 것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수양회장에 있었던 그날들입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자매님들의 염려 덕분으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땅히 모든 날이 하나님과 연결된다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땅히 온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 고백하고 눈물 짓고 부족함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끄럽지만 수양에 있는 그곳에서 저는 가장 기쁜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을 모르진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온몸으로 체감하는 날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감하는 그날들이 저에게는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 있는 그날들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기쁩니다. 왜 형제자매님들이 그 한증막 같은 천막 아래에서 그렇게 기쁘게 교제하고 계신지, 왜 불평 섞인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마음을 돌이키려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리도 양보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시원한 거라도 사다 드리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마음을 접촉해 드리려고 왜 그토록 눈물 짓는 기도의 모양을 하고 계신지 저는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 앞에 있었던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눈에 보는 것들은 다 말라질 것들입니다. 다 풀과 같고 다 꽃과 같은 것입니다.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하루하루 너무나 지겹다 이러지 않으시고,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진짜 신속히 날아온 인생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짧은 인생 중에 무엇이 나를 하나님으로 기쁘게 하는 날들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소중한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학예수양의 강사 목사님들께서 훌륭한 준비되어져 있는 스피커로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몸으로, 삶의 행동으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무익하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외쳐야 됩니다. 한 절 아래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메마른 곳에서 해갈시켜 줍니까? 무엇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다시 건져 주십니까? 이 말씀이 영영히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나도 구원받았지만 풀처럼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쳐가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만 봐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씀만,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배에서 끊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메마르게 너무나 혹독하게 살아왔지만 이 말씀만이 그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 광야와 같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 돈이 넘쳤습니까? 구원받았다 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다 자녀들이 갑자기 순종적인 자녀로 바뀌길 하였습니까? 내 환경은 여전히 메말라 있지만 내 삶은 시들어가는 건 변하지 않지만 이 말씀은 영영히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말라져 가겠지만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시들어가고 있지만 이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로받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해주는 말씀이라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 삶으로 배워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인생을 어찌할 뻔했습니까? 우리 몇 살 때 구원받은지 다 얼굴 다르듯이 구원의 일자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 각자들이 그날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뻔했습니까? 남보다 부한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남이 먹지 못한 거 하루 세 끼 먹은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돈 들여 먹고 돈 들여 살 빼니라 고생했을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돈 들여 먹고 돈 들여 뺍니다. 이 말씀을 못 들었다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이 영원한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메마르고 시들어가는 인생 중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모든 것이 잘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말씀만 내가 잊지 않고 있으면 내가 말씀을 저버리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등지고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죽게 되고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손을 뻗어 이 두꺼운 성경책을 펼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언제 그렇게 손에 붙잡고 싶으셨습니까? 육신의 형통할 때이셨습니까? 너무나 메마르고 시들어갈 때셨습니까?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멸시받을 때, 뻗으면 잡히는 이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할 뻔했습니까?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흐르게 해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여기 어떻게 앉아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영영히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걸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밖에 무더우니 에어컨 나오는 인덕원 중앙교회당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시원케 한다는 걸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있지만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있듯이 어젯밤에 에어컨 틀고 주무시다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요금고지서 받아볼 게 무서워서 에어컨 끄고 새벽이니 창문 열면 되겠다 창문 열으신 분 계실 겁니다. 계속 열어놓으셨습니까? 얼른 닫으셨습니까? 얼른 닫으셨을 겁니다. 새벽인데도 무슨 이런 더운 바람이 들어오나. 구원받았지만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있지만 세상에 혹독한 건 그대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할 때까지 이 마귀가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공고하게 만들 게 너무나 틀림없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절 아래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어느 하나님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이사야 시대로는 700년 뒤에 성육신하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외쳤던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서 아직도 세상의 마음 빼앗기려 할 때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것들, 보암직한 것들, 먹음직한 것들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해졌던 겁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계된 것들을 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보라고 외쳤던, 이사야가 보라고 외쳤던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셨던 그 주님을 볼 때 내가 다시는 그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외치기는커녕 눈에 바라봐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나도 가지지 못해 안타까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걸치고 있는 것들이 부러워서 마음이 연약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집의 평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지, 왜 내가 외쳤을 때가 있었는데 여기 구원받고 외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지간에게 외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외치고 살다가 세상에 있는 걸 많이 겪다 보니 어떻게 말씀만 갖고 살아요? 어떻게 성경만 보고 살아요? 어떻게 교회만 가고 살아요? 어떻게 봉사만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불평이 남이 듣기 무서울까? 남이 혹시 가까이 교제하는 형제자매가 듣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마음속에 감추기에 급급한 삶의 나를 발견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봉사하고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전도하려고 한다라면 주변의 분들은 속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전도 잘한다고. 주변의 분들은 속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해 체면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맡겨진 직분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라면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책망하실 날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됩니까?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워진 나를 기대하고 오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온 몸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씀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궁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갈급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는다 말하는 자가 된 적 있었습니까? 다 각기 제 길로 가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왜 구원해 주십니까? 그러한 나를 왜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외치는 자가 되지 못했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기묘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지만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깨달았지만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2000년 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절대 거꾸러지지 않는 삶을 갖고 있는데 온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데 가까운 사람마저 하나님을 믿어 무엇이 좋으냐 비아냥이 우리는 아무 나아갈 바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땀을, 나의 하루하루를 틀림없이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육신의 병, 삶의 그 고난이 있었던 그날이 아니라 애시당초 죽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영영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자가 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득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걸 몰라서 제 길로, 제 발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늠화를 신청해 주는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는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면 그렇게 손사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사래치면 마다해야 됩니까? 외치는데 귀를 막으며 등 돌리면 포기해야 됩니까? 벌써 5차 지나가고 이제 겨우 6차, 7차 남았으니 낙망하고 있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6차와 7차 너무나 많은 날들이 남아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내가 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기에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보아선 안 됩니다. 외치는 자의 모양으로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만 외치기에선 안 되고 그 길을 깨달은 우리 모두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림의 주님을 본 그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주님을 전파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어질 때, 그럴 땐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또 한절 아래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또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주님을 보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한절 아래에는 재림하실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를 누리다가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게 될 것인지, 내가 눈앞에 있는 이거는 버릴 수 있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 부끄럽게 되지 않고 나를 위해 온몸에 피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부끄럽지 않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우병수의 마지막 날을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의 마지막 날을 알고 계시지만 오늘 내가 2000년 전의 주님과 약속대로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그 날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세상 썩어질 것에 말라질 것에 시들어갈 것에 마음 분유하게 빼앗기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실 건지, 얼마나 상급으로 갚아주실 건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그 상급을 안겨주실 그 사람들, 그걸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외쳐진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일을 말씀 앞에 나오게 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너무나 메마른 것, 너무나 혹독하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약속대로 오신 주님이 약속대로 오실 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이 66권이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수가 우연찮게 들어맞아서 그러겠습니까?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삶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40장부터가 구원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이, 구약이 왜 그렇게 나뉘어졌는지 우리는 교훈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40장을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은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재림의 주님을 볼 때입니다. 물질이 형통해져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분명히 바라봐지는 그 사람은 이 혹독한 것이 금방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그동안 삶으로도 증명해 오셨고 앞으로도 증명해 나가셔야 됩니다. 너무나 편찮아 잠이 오지 않은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도 지나가서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날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곳 강당 안에 와서 앉아 계시지 못하고 병원 침대든지 댁에 계신 침대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그날도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통만 지나갑니까? 인생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을 지나가게 놓으시고 무엇을 바라볼 때 그 많은 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셨느냐? 장차 오실 강한 자로 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머리로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재림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교회를 지어져가고 있는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약물이를 누가 먹인다 그랬습니까? 약물이를 교회를 뜻합니다. 주님이 먹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이제 갓 구원받았다고, 이제 막 신앙생활했다고, 이제 교구에 막 안착했다고, 이제 겨우 봉사 시작했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의 연차가 오래되었다고, 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장성한 양이라고 어느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어린 양이 주님께 이르시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도끼 눈으로 나를 째려봤다고. 구원 아니라고 매일매일 뿌리 뽑아서 막 자라고 있는지 자라지 않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젖먹이는 암컷들은 이 자리에 많이 계신 교회 안의 일꾼들을 교훈해 주시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꾼들도 그분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손님으로만 왔다 손님으로만 갑니까? 교구에서건 구역에서건 교회에서건 어떤 지역교회에서건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이 계십니까? 내가 아니어도 주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고 있더라. 그렇게 애써 위안 삼으 변명하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 주님이 기르는 교회의 무리입니다. 어깨가 건강치 않으면 팔꿈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팔꿈치에 문제가 생기면 손목에 문제가 생깁니다. 손목이 썩어가면 손가락은 썩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끊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가 주님께 연결되지 않고, 먼저 구원받은 자가 봉사하지 않고, 먼저 구원받은 자가 일꾼이 되지 않는다면 그 뒤에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으로 공급받는단 말입니까? 주님이 머리로 계셔서 마디와 힘줄로 다 공급해주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하찮은 지체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홀한 건 없습니다. 하계 수양에 봉사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목사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누가 작다고, 누가 소홀하다고, 누가 연약하다고, 누가 볼품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소홀한 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찮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진 그 모양으로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혼을 생각지 않고 거울에 비춰지는 이 육신만 보고 나는 별반 교회에 근심을 끼치지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에 염려 끼치는 사람이지 큰 위로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라면 하계 수양의 그 주님의 역사가,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곳에 동참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육체로 하나님의 일이라 일컬어지는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직장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월급을 줘도 자존심을 꺾습니다. 직장에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많은 급여를 준다 하면 힘든 거 알고 있지만 마다하지 않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폭염에 바닥이 일그러지는 날이어도 출근하는데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직장에 급여 받는 것보다 못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정해져 있는 약속된 급여를, 약속된 대가를 받는 거는 그렇게 악착같이 손해보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줄 거를 약속하시고 오라 하는데 가기를 주저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이곳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일에 분주해져서 피곤해지면 말씀 듣는 것을 소홀해져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힘드신데 수요일날 꼭 오셔야 된다. 힘드신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양에 꼭 오셔야 된다. 휴가를 해외여행으로 국내여행으로 쓰시지 말고, 그 무더운 거 알고 있지만 내가 1년에 한 차례 휴가 받는 거지만 그곳에 와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건 그 급여나 그 1년에 쉴 수 있는 휴가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걸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초림의 재림의 주님을 너무나 분명히 보았던 내가 있었는데, 그 초림과 재림의 주님을 흐릿하게 보는 순간 세상 물질이, 세상 많은 것들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밝히 보이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 있는 그날 에너지 축적한다고 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있는 것을 벌어오기 위해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애써 못 본 척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피곤한 게 틀림없습니다. 육신은 어려움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피곤을 이기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구역에 구역장님 조금 특이하신 분 만나면 안 갈 수 없죠. 저도 담당하고 있는 다섯 개 구역장님 중에 한 분 특이하셔서 가장 많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 구역을 못 오면 못 견디게 해버리니까요. 그렇게라도 오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다른 해와 달리 그 소망간 재건축과 병행해서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불편하셨지만 4차 때 침례받은 분 숫자가 현재까지 가장 많으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참석하신 그 차수 때, 그리고 형제님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침례받은 분들이, 목사님도 기이해하셨습니다. 어떻게 자매가 많지 않고 형제가 더 많으냐.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이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너무나 놀라운 걸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거길 왜 가냐 그러는데, 우리는 1년 중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핑계대고 안 갈 뿐일 하시는 분도 솔직하게 계시겠지만, 그날 올 거를 1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나의 삶이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양회장을 가면 내가 왜 외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마르지 않는 사람인지, 왜 나의 삶이 시들지 않을 건지 그 수양에 있을 때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이름은 다 알 수 없지만 인사하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그분이 같이 알고 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수양회장이 아니라면 사람 우병수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겠습니까? 그분 반갑게 인사하는 거 보면 제가 그분 이름 외워야 됩니다. 제가 그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이름을 모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옆에서 그럽니다. 영상으로 반옥 가는 척하면 어떡하냐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막 팔짝팔짝 뛰고 막 사진 찍어달랍니다. 연예인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걸 겁니다. 세상에 있는 연예인들과 사진 찍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잊을만할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 내 마음 확정하지 못했을 때 교사 수련회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도록 말씀 전해주셨던 분, 그분을 눈앞에 보니 막 사진 찍고 싶으셨던 겁니다. 얼마나 막 기쁘게 막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사진 찍어달라고. 우리가 무엇으로 삶의 기쁨과 위안이 누려지냐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의 주님을 볼 때입니다. 그 일을, 이 양무리를 주님이 기르시고 계시고 그 가운데 젖먹이는 암컷들까지 인도하시는 것조차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교회를 판단치 않고 일꾼들을 판단치 않고 그 구역장이 너무 특이해서 내가 마지못해 왔다, 너무나 불편하다 이러지 않고 은혜 누렸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분을 허락하셨고 주님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고 주님이 수양회를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역장님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수양회장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 몸을 담가 놓을 때, 어린 양이지만 젖먹이는 암컷들이지만 함께 무리지어 그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로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 초림과 재림의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것을 딛고 누리고 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니 어리석게 되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 아래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17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는 수양회장 갈 때마다, 전도집회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해 주셨는지 실감에 또 실감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서만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창조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때 세상을 적은 걸로 여길 수 있을 텐데, 왜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형적을 온 몸으로 부딪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게 보려고 해도 작아져야 말이죠. 그런데 언제 이 세상에 있는 게 작아지냐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비로소 느끼게 매일매일 눈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을 뼘으로 재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하늘을 뼘으로 재어본 적 없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여기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은 모르십니다. 요즘 뭐 컴퓨터나 핸드폰들을 갖고 놀으셨을 테니까,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은 컴퓨터 갖고 놀지 못했지, 안 나왔으니까. 운동장 가서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큰 사각 테두리를 그려놓고 모퉁이에다가 뼘으로 자기 집을 그린 다음에 돌멩이로 튕겨서 자기 집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보다 내 땅이 넓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땅이 다 내 겁니다. 이 땅이 막 하, 엄마 아빠에게 막 기뻐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손재주 있게 만들어갖고 막 튕겼다가 잘 돌아오게 만들어줬으니까요. 튕겼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 내 땅 아닙니다. 다 지워야 됩니다. 튕겼다가 돌아와야지만이 내 땅입니다. 세상에 가도 돌아와야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여간 그 땅이 넓어질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병수야 밥 먹어라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기다리세요, 땅 파갈게요. 내 땅 파갑니까?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그 운동장의 대부분 내 땅으로 만들었어도 한 끼 밥 먹으려고 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삶의 70년이 땅 따먹기 땅보다 못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삽니다. 친구랑 싸우거든요. 안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다고 하니, 금 밟혔으니까 못 들어간 거라고. 90% 돌멩이 들어왔는데 왜 안 들어온 거냐고. 선에 닿기만 해도 안 들어온 거라고 딱 지우라고 다. 우리 인생이 그러는 겁니다. 아웅다웅하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길 바라고 저녁이 되면 다시 아침이 오길 바라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전쟁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욥기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분유하게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는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건 너무나 기쁜데, 내가 특별한 재물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저 남에게 빚지지 않고 살면 되는데 이렇게 빚진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뭐 천하장사 되게 해달라 했습니까? 그냥 병 안 걸리는 육체 허락해 주시면 되는데, 내가 언제 내 자식 서울대 가라 그랬습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랬지. 자랑하고 싶거든요. 우리 인생이 한편 땅 따먹기 같은 인생인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 입은, 내 간증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모임에서는, 구원받은 자들 앞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를, 말라가고 시들어간다는 것을 누구나 고백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데, 집에 있는 나는 어떠냐는 겁니다. 들어온 구원받은 내 남편은 어떠냐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형제입니까? 집에 있는 원수 같은 남편입니까? 내가 목사님께 말 안 하는 거 다행인 줄 알아. 당신이 막 교회 가서 구역장이라고 막 사회 막 인도도 하고 그러는데, 당신 삶을 내가 목사에게 말하면 당신 구역장 못해. 남편 그러죠. 마침 말 잘했다. 너는 조장이냐? 내가 보자 하니까 막, 너의 삶을 말하면 너는 교회를 못 나가, 조장이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서로서로 믿음 좋다 위안하고 계신 거죠? 내가 믿음 좋아 일러주지 않는 거야. 내가 목사님께 일러주면 넌 암컷도 못해. 젖먹이는 암컷이라고? 좋아하시네. 아, 죄송합니다. 우병수 씨, 당신 목사야 이럴 겁니다. 저의 자매가. 우리가 입에는, 모임 가운데 있는 나에게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연히 고백하는 잔데, 왜 삶 가운데 있는 나는 이렇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왜 말라갈 거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시들어갈 것 때문에 이토록 안타까워하냐는 겁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 쓴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들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시들어가는 거를 펴보려고. 이유한 목사님께서 구원받아서 이마에 주름이 많이 펴지셨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도 찡그리고 계시다가 막 무릎에 막 이 막 발목에 막 굳은 살 베기도록 찡그리고 계시다가 중학교 시절까지, 구원받으신 후에 펴져 나지 덜 뻗으셨답니다. 좀 더 펴지실 거랍니다. 세상의 물질로 펴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셔서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앉아서 함부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초림의 재림의 주님을 본 자가 되었는데 너무나 답답해합니다. 메말라가고 시들어갈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해 억울하고 누리지 못해 원통해합니다.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에도 나에게는 빈 것이 아니라 채워놓고 싶은 겁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거 가지고 싶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거 누리고 싶어서 시기하고 살아간다면, 형제까지도 질시하고 있다면, 하나님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사업 잘 되게 해주십니까? 저 집사님은 사업 안 돼도 믿음 좋으니 살아갈 건데 나는 믿음 안 좋은 거 알면서 좀 잘해줘야지 내가 좀 살아가지. 믿음 좋은 집사님들 잘 되고 믿음 안 좋은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모양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이는 거를 빈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크게 여기다 보니까, 빈 것과 같은 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신 팔려 있는 거에 정신 팔릴 수도 있습니다. 한 절 아래입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다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세상 형통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상을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지 알아야 되는데, 돈이라는 게 만능의 신이 돼가지고 부자 앞에서 쩔쩔매고 가진 자 너무나 부럽다면은 그 금박이 부럽습니까? 그 은으로 더 씌운 게 부럽습니까? 그 속이 공교한 장인이 만들어 형상을 만들었지만 다 썩어지고 태워질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태워질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익한지 알아야지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텐데,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 모든 걸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말씀 전해질 때에만 실감나니까 이 세상 우상과 같은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 부러워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 저런 자동차 타면 그냥 아무리 먼 거리도 피곤하지 않게 갈 수 있겠다. 구원 열차를 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해서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금박으로 반짝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공교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많은 세밀한 계획이 보인다 할지라도 돈 버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의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다 무익한 겁니다. 우린 그걸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때 세상의 우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이라 그럽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 게임보다 그 핸드폰보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애가 중고등부 수련회 와보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많습니다. 어느 수양회보다 상담이 많을 때에는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 때입니다. 숫자상으로. 에이 그거야 선생님이 분반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상담 떠밀어 보내는 거죠. 오해십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우리가 하찮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 하찮게 대하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품에 안고 계시다고. 영혼에 무슨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도 바르지 못한 걸 고쳐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어떠한 예배당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같은 아이들이 있는가? 우리 청년 같은 청년들이 있는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여기 왜 이렇게 청년이 많냐고, 왜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많냐고 기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세상 친구들이 보는 그 우상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는 작게 여긴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앉아계신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이끄는 자들이 그 앞에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상의 무익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깨달을 때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절 아래 22절입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의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인생이 무엇입니까? 다 겨우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 있는 사람 봐도 그건 다 겨우 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도 무엇인가 바뀐 것처럼 무엇인가 장성한 것처럼 교만해져선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여러 곳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순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게 있습니다. 이 여름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겪게 되는 이 뜨거운 폭염의 바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불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을 빨리 겸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겨우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겨우 여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정말 외람되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입니까?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 하계 수양에 가보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산들이 깎였습니다. 그 소망가 산 깎고 사고 있거든요. 그 공주 수양간 산입니다. 높은 산 작은 산들이 깎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개개인은 너무나 겨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겨우 작은 믿음 그러나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을 모아서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은혜로 주고 계십니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소망간 재건축을 여러분이 재물 내지 않았으면 못하시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헌금하지 않으면 못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보게 되는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딛고 여행 다니는 그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땅 가운데 뒤집는 불을 만드셔서 태양의 열풍으로부터 견디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거는 우겨서라도 빼앗아 와야 되는 상급입니다. 왜 10명만 가라 그러십니까? 우리 교구가 200명인데 우리 200명 다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눈총받아 죽을지 모르지만 그 교구장님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왜 젖먹이는 암컷들이 혹시 한 분도 없으세요? 혹시 이번 주방봉사 우리 교구에 두 명인데 한 명 없으세요? 한 명은 저거든요. 왜 직분을 맡기 부담스러워합니까? 1년에 12번 있는 그 봉사에 매달 가야 되는 게 조장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명 오라는데 조장 외에 한 명이 없습니다. 조장 외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선거철에 1번, 2번 손 흔들어 12만 원 준다면은 두 명이 아니라 20명이 갈 겁니다. 20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겨울하지 않은 겨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마르고 시들 거를 바라보는 자들은 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겨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겨우 돈으로 기쁘고 겨우 술 먹는 걸로 재밌다 그러고 겨우 입에다가 불 떼는 걸로 스트레스 날아간다 생각하는 겁니다. 겨우. 우리는 이곳에 두 시간만 앉아 있어도 지난 한 주간입니까? 온 삶이 위로가 됩니까? 이 한 시간이 내 온 삶이 위로가 됩니다. 그 돈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겨우인 인생이 아닌 겁니다. 겨우 뿌리 박힌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절 아래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 시대만큼 인공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시대가 없을 겁니다. 바벨탑이 몇 층까지 올려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 중동 두바이에 있는 에덴 동산이 있었다 일컬어지는 그 지역에 가장 높은 빌딩이 세워져 있습니다. 100층이 넘는다 그럽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에만 가봐도 우리나라 저 잠실에만 가봐도 100층 넘는 빌딩이 세워져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넘쳐나도록 세워져 갑니다. 제가 수양회장 오가는 길에 같은 차 안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께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이 고속도로변에 짓는 건 아파트입니다. 막 벽처럼 병풍처럼 짓습니다. 막 도로를 감싸듯이 막 그 길 전체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막 내 이름 아파트 단지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 왜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우리나라 출산율이 막 전 세계가 염려할 정도로 적다는데 저 집에 다 누가 들어가 살고 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저댑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지어져 가는 것 때문에 눈이 가로막혔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병풍처럼 둘러선 아파트들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못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어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 인생 중에 후회되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날 빼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날입니다. 전도인 되기 전도 마찬가지고 전도인 되고 나서도 너무나 부끄러운 날들이 있습니다. 궁금해하니까 말해달라 해도 말해주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뉘우치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저처럼 빼버리고 싶은 날 있으실 겁니다. 중학교 언제, 고등학교 때 언제, 청년회 때 언제, 5년 전에 언제 빼버리고 싶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낙망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발목이 잡히고 올무에 걸려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회되는 그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몇 년 몇 월 그 우병수 그날 내가 너무나 밉습니다. 내가 오늘 그날만 내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절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한 나를 내가 추억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중에 너무나 너무나 믿고 죄악된 그날 때문에 구원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옛날의 여러분 그날을 여러분이 받아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어주셨다는 은혜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육신의 내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죄 함부로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놀랍게 은혜 주고 계시니 함부로 살아선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춰져 있고 하나님이 모르신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절 아래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새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알고 있는 내 힘으로는 나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를 20년 넘게 바꿔보려고 때리셨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저를 못 바꾸셨습니다. 제가 30살 중반 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지역에 설교 가보면 우 목사님, 저희 아버님 말하는 겁니다. 우 목사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아들이 바로 목사님이냐고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30살 중반까지 세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세상 가운데 막 불량배로 산 건 아니지만은 아버님에겐 부끄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고 부모도 그 자식을 바꿀 수 없었는데 누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새 힘을 받는 사람들만입니다. 새 힘을 받는 사람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빠지는 게 인생입니다. 내 젊었을 때 실수 안 하고 넘어지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바탕 해부질 것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 말라갔던 거고 시들어온 나를 거울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엔 보잘것없지만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직 새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얻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주님께 그 힘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자꾸 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보라는 말씀을 자꾸 드렸습니다. 인생에 있는 내 모습을 볼 게 아니라 초림의 주님을 보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실 때, 나에게 세임 주시는 분을 보실 때, 나 자신을 아름답게 볼 때 외치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있느라고 거듭난 나의 영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뤄져가는 그 영혼을 등한히 봐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재물 때문에 등한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치는 건 복음을 말로 외치지만 행동으로 그걸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외치고 있는 게 진리라고, 추호도 의심 없는 사실이라고 입증해낼 수 있는 건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내가 외쳤던 그 복음을, 그 전도의 말을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썩어져가는 세상에, 더 이상 말라지고 헛되고 금박해진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내가 가장 의미 있는 것, 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여질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창과 칼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방관 때문인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 중에 사랑하는 이가 지옥 가는 건 나의 방관 때문인 걸, 나의 무관심 때문인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차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부터 축의 1차가 시작되고, 그리고 10월 5일부터 축의 2차, 올해에는 은혜로 두 번의 축의가 있습니다. 네 번의 수양회가 올해 아직 남았습니다. 네 번의 수양회가 남았습니다. 휴가를 못 맡으시면 주말을 이용해 참석할 수 있는 수양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걸로 낙망하지 마시고, 환경이 너무나 부족하다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세임으로 그걸 건너뛰게 해줍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너무 염려하고 너무 근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 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그 죽음으로 향해 가는 영혼들을 온 삶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말씀 앞에 나오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그러한 인생이 가장 빛나고 값지게 되는 인생이라는 걸 하루하루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행함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고륙의 지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은혜 끼쳐주시고 그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이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 메마른 것을, 이 시드는 것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생들이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